네,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썼던 서신서 중에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가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를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골로새서의 주된 서신서에 이제 보내는 당사자가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의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들의 첫 번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여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사니까 그렇게 있는 상투적 어구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은 감옥 가운데 있는데 바깥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먼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은혜와 평강이 완전히 결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도리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에 깊이 잠겨 있는가? 은혜와 평강 속에 깊이 잠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자리 잡으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발걸음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거를 살펴볼 때는 크게 세 가지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세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의 집중이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엇을 자기 가슴 속에 채우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은 당연히 아까 제 1절에서 얘기했던 바울과 형제 디모데, 우리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때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단내적이거나 일시적으로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속적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감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바깥의 교회에는 목자들은 없고 돌봐줄 사람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아주 불편한 객관적 상황 가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4절부터 6절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잘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빠져서 보시면 안 되고 일단 큰 덩어리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4절 이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신실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여 줬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바브라죠. 에바브라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때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이 땅에 안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뒀더라.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 다음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이 말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6절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서 골로새 교인들을 깨웠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골로새 지역을 넘어선 온 아시아를 넘어선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내가 보고 목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약하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우리와 다른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신가요? 얼굴을 표정을 보시니 담임 목사님은 갑자기 없고 왔더니 이상한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러운 것 같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아 내가 행복이 팍 넘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는 자꾸 불행한 것 같고 나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인생 왜 자꾸 그런 삶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2% 뭔가 모자란 것 듯한 이런 삶이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돌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정답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완전히 다 초점이 집중되어 있냐면 내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 내 상황에 모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못하냐면 막는 장애물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돼요.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불행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환난과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안 당합니까? 안 당하던가요? 우리도 당하잖아요. 똑같이 당합니다. 당하는 건 불신자와 성도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별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처럼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누리냐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받으시죠?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다 어디다 써버리냐 하면 그 은혜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다 쏟아 써요. 문제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오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럼 은혜를 부어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하는 데다가 일주일 동안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 해결 다시 은혜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패턴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내 수준과 내 모양을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걸 초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해서일까요?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나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그를 몰아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다시 말씀을 보세요. 왜 감사할 수 있었냐면 자신은 옥에 갇혔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와 함께 짝을 이루는 옥중서신이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지 않아도 돼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1장은 1, 2절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오늘 골로새서처럼 짧게 인사를 쭉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뭐로 시작하던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뭘로 시작하던가요? 값어 봅시다. 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에필 골머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앞에 바로 에베소서가 있죠. 자, 1장 펴셨나요? 자, 1장 1, 2절을 보면 그녀로 인사해 똑같아요. 자, 3절의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 그만하시고. 자, 거기 보면 바로 첫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단 한 문장으로 한 호흡으로 토해낸 문장이거든요. 그럼 14절 끝을 보십시오. 뭐라고 끝을 마치는지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짝을 이루고 있죠.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찬송하리로다 끝에 찬송하리로다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찬송하리로다 말이 계속해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인사도 지금 1, 2절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걸 성도들에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울의 가슴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나는 그럼 왜 찬송하는가? 바울은 지금 감옥석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두는 상태인데 왜 나는 찬송이 이 지경인 상황 가운데서 터져나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혔지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깥에 형제들이나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 앞다투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나는 갇혔지만 바깥에서 복음이 전환되는 것을 보니 나는 어떠하다?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선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사로잡으려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의 은혜가 가슴 속에 들어차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채워놓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 행복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로 이끄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위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 투구하는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교회가 바로 삼일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뭐 다르게 어렵게 갈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목포와 장흥의 선교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좀 활짝 웃어보세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그들의 우리 대원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그 기쁨의 열매를 나눈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저희가 믿고 따랐던 목사님들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 같고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20, 30년간에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많이 맞을 거다. 우리가 부흥의 때가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왜? 이 한국교회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그루터기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국에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찬송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울이 무엇에 집중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집중을 해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바울은 이런 타이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을 할 때 주로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에는 아주 독특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2절을 위에 보세요. 2절. 그 한 절 위에만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데,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는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나,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뭐라고 이걸 살짝 틀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잘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유대 땅에 가면 그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그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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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닙니다.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발음도 똑같아요. 아빠라고 하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지칭하셨냐면 아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감히 이름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아버지가 먼저 되셨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자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간 이 아침에 듣기에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나 들으시면 크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려면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 전제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개념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태초라는 말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시간적으로 제일 처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선 시작과 끝도 없는 그 영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의 관념이 완전히 없어져 있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딱 존재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삼위일체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요. 성부가 존재하시면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누가 나오시냐면 이중 발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성부가 계시고 성부로부터 누가 나오신다고요? 성자가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신 다음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다시 누가 나오시냐면 성령이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삼위일체의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시냐 하면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냐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특권인지 모르시겠죠?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 모든 피조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누가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셨어. 자, 온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존재는 딱 누구밖에 없었냐면 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독생하신 자니까, 아들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성부께서도 어떻게 되냐면 성부께서도 성자를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되신 거냐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심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실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실까요? 답을 다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오고 가는 그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었던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태초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이 시간 영화롭게 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화롭게 하사라는 그 영광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나 가슴 가운데 완전히 집중된 자기의 자신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린 그 사랑에 집중하여 그 사랑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주어졌다?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저는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놀랄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천국 가면 가장 놀랄 게 뭘 것 같습니까? 다 놀라겠죠? 입구부터 놀라지 않겠습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영화롭고 막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도 있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가서 놀랄 것, 가장 놀라울 것, 가장 깜짝 놀라게 될 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신가? 얘 놀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느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모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더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언제 완전히 그 본체를 목도하게 될 것이냐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이끌어오신 성령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셨는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여금 놀라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 찬양이 얼마나,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터져나오게 만들어서 찬양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만큼의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편의 조각이라도 우리는 조금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낼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집중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그 대열에 합류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못 불러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피조된 존재인 동시에,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인 동시에, 연약한 동시에, 가만히만 놔두면 세상적인 관심과 생각으로 생각이 탕탕 이동해 나가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통해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복음과 삶의 기초, 성경적 기초에서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삼일교회가 다시 더 부흥케 되고, 그럼 내 자신이 어떻게 다시 갱신될 수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드폰타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식과 지혜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가지 재능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을 가끔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봅시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확고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므로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분은 무슨 영이라 그랬냐면, 성령을 로마서 8장에는 양자의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라 뭐냐? 어덥션 한다는 말. 우리를 양자 삼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냐면, 네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 이 정도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존재하신 분 이 정도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 이 정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관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과 같이 모든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 3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세 번째는 무엇에 집중했는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4절부터 6절까지가 복음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것을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감춰진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걸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장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나한테 뭘 준 분한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뭐 송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할 기회를 줬다. 그러면 제가 송태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최종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 그러면 주신 분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슨 원리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확장과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분, 그리고 우리 이 모든 피조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목도하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원망했어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왜 원망했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아버렸냐면 지금 홍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버렸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못 봤냐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 군대의 모든 관심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은 깨어 있었죠. 모세는 깨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성들아 두려워 떨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디를 향해서 눈이 떠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통제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개인적인 상황,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 우리 삼일교회의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파고들어가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님이 궁극적으로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이 한국교회가 누구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우리 삼일교회도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도 온 세계와 열방도 복음의 세계도 누가 다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청빙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권면드리면, 여러분 우리 청빙을 놓고 정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이거 우리 그냥 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청빙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송태근 목사님 이제 물러나시면 큰일 나겠죠? 근데 큰일 나면 됩니까? 큰일 안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더 확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처럼 보여요. 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영적으로 확 키워보자고요. 거대 담론을 가지고, 거대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탁 다뤄보게 되면 사실은 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캡틴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앞으로도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사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삼일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그분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 사도바울과 같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이 찬양을 할 건데 거센 풍랑과 거센 파도가 우리 가운데 담아올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 평화가 임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할 때인 것입니까? 오직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각오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은 주를 보아야 합니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서 평화가 임합니다.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삶의 파도를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선 평화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평화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임하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 위 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센 풍랑과 얼마나 거센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파도와 그 풍랑을 목도하게 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 거친 바다를 헤엄쳐갈 기운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겨낼 믿음조차도 주님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마음과 그 소망과 그 절규를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손을 내밀 때에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되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넘어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르러 모두 다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일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